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신사임당이고요. 오늘 오랜만에 돌아오신 잘 사는 흥부님과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성준님도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요? 2주죠? 2주.
네, 저 2주 동안에 특히 뭐 지난주에 저희 6.1 대책 네네. 네, 발표가 되면서 이번 주인가요? 6.1 대책이?
6.1 지난주죠.
지난주였죠? 네.
지난주에 네.
네. 네. 발표가 되면서 네. 사실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분석도 하고 네. 근데 이제 확실히 이번에 그 대책이 임대차 시장에 대한 안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윤정부의 정책의 앞으로 기조가 선 안정 후 공부 이게 좀 명확해졌다. 네. 네.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분석을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렇게 그 기준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뭐 자연올라가에 대한. 네. 그리고 이제 벌써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어떤 상당 기준금리가 같이 1.75로 맞춰진 상황이고 네,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제 부동산시장이 또 어떻게 변화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고민을 하고 방향에 대해서 또 지금 전문가다 보니까 그런 네. 것들을 또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아주 2주가 훅 지나가네요.
그러니까요. 2일.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저는 제가 작년 가을에 아마 좀 출연을
네,
했었어요.
맞아요. 네.
작년 가을에 출연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재개발 쪽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작년 12월에 그 이제 서울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신속통합기획 그래가지고 예, 뭐 재개발을 좀 잘해주겠다 속도 빠르게 해주겠다라는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었고 그래서 그 당선지가 작년 12월 28일 날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대략 또 당선된 데가 선정된 데가 한 21곳 그다음에 서울시까지 올라갔다가 탈락한 곳이 37곳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역만 30군데 넘게 미친 듯이 임장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물건도 좀 구입 좀 하고요.
그렇게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재개발 이야기 이런 이야기랑 또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상담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 좀 해볼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동산이 요즘에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실제로 거래도 거의 안 되고 좀 그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거래 절벽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
거래가 아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그 저기 오세훈 시장 되고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풀어준다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 6.1 아까 얘기하셨습니다만 그 뭐 내용도 좀 뜨뜨미지근하고
그쵸 전혀 어떻게 보면 기대하고는 이제 굉장히 멀어져 가고 있는 느낌
네 그리고 뭐 저런 거 저 뭐 저기 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네. 뭐 조정지역 같은 거 좀 풀어주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뭐 그냥 계속 가는 것 같고 네. 그냥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꿍방꾸님이 이렇게 그냥 주식 이야기 해야 업텐션인데
아니 근데 네. 지금 사실 거래가 거의 없고 뭐 시장이 다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서울의 빌라 시장은 엄청 뜨거워요.
서울 빌라 시장 네,
특히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네. 아, 좀 들썩들썩 있는 곳들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아주 복작복작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 그 아파트가 지금 좀 이런 상황인 그쵸? 거네요. 네네네. 빌라로 좀 주 무대가 옮겨갔다.
네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 서울과 수도권은 정말 진짜 거래 절벽 현상이 딱 눈에 보이게 뭐 데이터 상으로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하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 뭐 대표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좀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인 강릉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마산 해운구라든지 뭐 그리고 좀 뭐 평택 안성이라든지 네. 이쪽 지역에 소위 말하는 좀 그 금액대 좀 낮은 물건들 있잖아요. 네네네. 네.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거래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 좀 보이고 있고 네. 실제 지금 거의 올 초는 전국적으로 다 놓고 온다 하더라도 거의 그 거래량이 네. 10년 평균 거래량과 다 못 미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그 거래량보다 좀 상회하면서 계속 좀 상승세 좀 나타나고 있는 네. 이런 식으로. 근데 확실한 거는 작년의 분위기는 네. 어떤 대세적으로 좀 다 안으로 곳이 없다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지금은 이제 몇몇 군데만 이렇게 소규모로 살아남아가지고 우리 한번 버텨보자 이런 분위기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실패하게 되는 이유. 부동산 불패 이런 거 얘기 있잖아요.
그쵸.
강남 불패. 뭐 해도 불패. 부동산으로 뭐 실패하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가.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 샀다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오니까. 지금 부동산 샀다가 실패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부동산 샀다가 실패하는 경우.
사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네. 사실 부동산 불패라는 말은 상승장에서 나옵니다. 상승장에서는 거의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내가 사왔던 물건이 이 지역의 상승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자산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사실상 어떤 그 실패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항상 언론에서도 어떤 불패하는 이야기는 상장타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하락장이 되면 이제 단어가 180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망했다 아니면 뭐 날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상승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들이 이제 하락장에서는 어떤 급격하게 이제 분위기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부동산은 매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매도까지 돼야지만이 실제 자산가치의 변화가 어떤 실제 자산가치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샀던 게 좋은 시장에 샀는데 이제 시장의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생각지 않는 정도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그게 샀던 가격보다 더 하락이 더 심해진다 보면 결과적으로 내 자산가치는 감소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그 실거주 한 채 같은 경우 뭐 꼭 사야 된다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거주 한 채는 저는 이제 항상 제가 그 주장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실거주 무조건 필요하다. 다만 실거주를 했을 때 요즘 사실 대출을 끼지 않고 실거주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출 이자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도 심사임당 TV에서 말씀드렸던 것 만약 영끌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그 영끌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은 신용대출은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어느 정도 예비비를 꼭 확보해라. 그래서 지금처럼 급격하게 어떤 그 금리가 인상되고 또 대출 금리가 인상됐을 때 이때를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 능력을 만들어 놓지 않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물건이 나중에 자기한테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떠세요? 하시면서 뭐 하락장 본 적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때 2000년 초반에 이제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그때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2008년에 리먼 딱 터지고 잠깐 주춤했다가 그게 이제 다시 반등을 이뤘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저는 그때 그때 집을 샀었어요. 사실 지난 상승장에 완전히 꼭지 최고점에서 저는 샀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는 이제 무주택자였을 때 샀는데 그것도 실거주가 아니라 재건축을 샀어요 그때. 그래서 재건축을 사가지고 왜냐하면은 이제 성향 자체가 좀 보수적이고 좀 잃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크다 보니까 뭐 새 아파트가 될 수 있으면 아무래도 하락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힘이 크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더 싸게 들어가니까.
더 싸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때 재건축을 샀는데 그게 이제 12년? 3년 전인데 제가 그때 오판을 했었죠. 하락장을 딱 맞고 보니까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재건축 아파트의 하락폭이 훨씬 컸었죠.
더 많이 빠져요.
훨씬 많이 빠져서 제가 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 40% 빠졌었어요. 제가 산 금액에.
40%요?
네, 40%요. 저는 그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산 재건축 아파트가 역사상 가장 최고가 하나 밑에서 제가 샀었거든요. 그래서 2010년 봄에 제가 잔금을 치고, 그 다음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뭐 지금에 와서 보면은 제가 뭐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성준님 말씀하셨던 다시피 저는 그때 영끌에서 샀었어요. 저는 그때 뭐 신용대출까지 받았었고 제일 힘들었던 게 그때 당시 제 직장이 충무로역 쪽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왜 잠실 쪽에 보면은 뭐 파크리오 엘스 그래서 막 그때 입주 막 들어왔을 때 거기서 이제 처음에 전세 신혼 전세를 시작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집을 남양주로 이사를 했어요. 그걸 사기 위해서. 그리고 하루에 출퇴근하는데 대중교통을 8번을 탔거든요. 들어갔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재건축을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재건축을 들어갔어요. 그때 진짜 제가 그때 생각을 좀 잘못했었죠.
근데 거기 입주하실 생각은 안 했어요? 재건축을 산 걸?
아니 근데 그때가 대지 평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는데 네. 사람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어요. 완전 예. 저층 5층 아파트 있죠.
네네네네.
막 쓰레기 밖에 쌓여 있고.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샀었는데 여튼 그런 하락장을 겪으면서 어쨌든 이 재개발 재건축의 가격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를 진짜 몸소 깨달았고 그게 지금 제가 투자하는데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네. 상담을 하면 그 영끌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여야지 정말 모든 거를 다 끌어모으는 건 제 경험상 네.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이자도 제 기억에 그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제가 받았던 게 한 5% 중반에서 6%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 지금이랑 비슷하네요.
네, 지금이랑 비슷하죠.
네, 네. 지금 5%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월 대출이자 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었고 어느 순간 가보니까 네. 내가 이 집을 팔아도 오히려 은행 빚이 더 큰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집을 샀는데 제가 네. 그때 대출을 되게 풀로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대출 잔액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거죠, 집값이. 그러니까 집을 팔려면 은행에다 돈을 더 갚아야 팔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팔 수가 없네.
팔 수가 없어요. 네, 팔으면 내 돈을 어디선가 더 구해서.
아니, 그럼 이자는 얼마나 냈었어요?
아, 그거는 사실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거의 제 월급 들어오면은 이자 내기가 바빴었죠.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내 돈을 더 구해서 은행에 상환하지 않는 이상은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팔 수가 없고.
예. 그래서 꾸역꾸역 끌고 오다가 결국은 이제 네. 2019년에 신축 아파트가 돼서 지금 거기 입주해서 살고 있고 수익은 당연히 났는데 그래서 저는
2010년에 투자를 하셨다고 그랬죠?
2009년 연말에 계약해서 잔금을 2010년 초에 쳤어요. 그래서 그래프 매매지수 그래프 보면 네. 8년까지 오르다 떨어졌다가 2010년 4월, 5월에 꼭지 찍고 떨어지거든요.
네.
제가 딱 사고 나서 다음 달부터 떨어져서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 투자할 때 항상 저는 진짜 많이 따져요. 따지고 네. 당장 내일 나한테 위기가 오더라도 내가 견뎌낼 수 있는지 네. 내가 버텨낼 수 있는지 그걸 항상 생각을 하고 저는 투자를 하죠.
아니 근데 그런 상황에 올리비아 보배님이 그때 집 팔고 집 없는 사람입니다. 이자 엄청 났죠 그때.
맞아요. 엄청 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심지어 재개발 재건축 이쪽으로.
네.
아니, 엄청 뒤였는데.
네. 엄청 뒤였는데 그 뜨겁게 뒤였는데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크게 깨달았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네. 이렇게 투자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원칙을 찾아내요.
네, 원칙, 컨셉, 투자 로직 이런 거를 제가 알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락을 먼저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부터 2014년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2014년에 안 올랐거든요.
네,
네. 15년 정도부터 올랐는데 그때 이제 상승되는 거 보면서 아 이게 답이겠다 싶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좀 많이 투자를 했죠.
그럼 앞으로 조금 하락장이 걱정된다 이러면 네. 재개발 재건축 좀 접근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락장이 오면은 재개발 재건축 접근하기가 어렵죠. 기본적으로 하락장이 오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예, 엄청 빠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하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네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 하락장에서 일반 아파트가 10% 떨어지면
네.
재개발 재건축은 뭐 한 20% 떨어지거든요.
두 배요?
네, 두 배 정도 떨어지죠. 왜냐하면 일반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는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내가 시세를 조금만 싸게 내놓으면 사실 누군가는 그 아파트를 필요로 하고
특히 살 수 있으니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실거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요가 없어요.
예.
그럼 이제 투자 수요만 붙어야 되는데
다 투자 수요죠.
하락장에서 투자 수요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락폭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 이 상승폭이 일반 아파트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내가 산 아파트가 신축으로 변해버리면 거기서 발생되는 마진의 크기가 일반적인 갭 투자나 분양권 투자의 마진보다는 훨씬 크니까.
아, 그러니까 없던 실거주 수요 그 가치까지 뭐라 그러지? 거주 가치까지 그때 생겨버리니까. 그렇죠. 원래 없었다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보통 우리 뭐 이제 주식 비트코인 투자들도 많이 하시는데 네. 좀 변동성이 크잖아요. 주식이나 네, 비트코인은. 네, 네, 네. 근데 이제 부동산 유형도 보면 일반 아파트와 재개발 재건축을 보면 예. 재개발 재건축의 변동성이 훨씬 커요. 훨씬 이렇게 큰데 네. 근데 그 변동성이 큰 그 성격이 신축이 되는 순간 네. 성격이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거는 제가 궁금한 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초장기 투자 아니에요? 초기에 진입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네. 본인이 뭐 인컴이 어떠냐, 내가 은퇴가 얼마나 많냐, 학령기에 네. 아이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초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중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말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네네.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야 너무 장기야 너무 길어 이렇게 편견은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MJJ님이 신축으로 변하기 위한 분담금은 어때요? 재개발 때 원주민 90%가 쫓겨난다던데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실질적,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은 사실은 거의 갖고 있는 분들이 네. 돈 있는 분들이 많고 이제 강북 쪽에 있는 재개발 쪽은 이제 분담금의 부담을 느껴서 원주민들은 보통 팔고 나가시죠. 그래서 정착률이 네. 실제 서울시 그때 통계 보니까 정착률이 20%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주민들이 다시 아파트로 들어오는 확률이. 예, 예, 예. 그렇지만 뭐 원주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주거 환경이 낙후된 곳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게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은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고 네네. 그럼 그거를 매도를 통해서 인근에 좀 더 주거 환경이 괜찮은 곳으로 이주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크죠.
예. 알겠습니다. 재개발 얘기 또 이따가 잠깐 네네.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고 예.
저 흥분이 뭐 40% 이야기했는데요. 네. 40% 하락은 하락도 아니죠.
40% 하락이 하락도 아니다.
지금 좀 이 말 하려면 약간 울컥하는데 네. 제가 비슷한 시기에요. 2009년도 5월인데 네. 저는 그때 용산을 투자했습니다.
네. 좋은 거 아니에요?
용산을 투자했었는데 그때는 용산을 투자했던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그때 이제 그 용산 국정무지구 네. 예, 그래서 뭐 삼성물산에 들어오고 뭐 당군 이래 뭐 최대 국적 사업이다. 네네네. 40조가 넘는 사업이 들어가는 거고 용산이 천지 개벽한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는 호주에 믿었던 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2008년도 그 미국발 금융위기 온 이후에 네. 사실상 이게 그다 2, 3년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뭐 기준금리 인하 폭도 굉장히 빨랐고 네네. 그리고 어떤 수율도 됐었고 그래서 반등의 폭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났던 시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2009년도 하반기 정도 됐을 때는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도까지는 다시 이제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그러면 일시적으로 빠지고 이게 바닥이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네, 두 가지.
바닥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닥이라고 생각했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용산의 물건을 이제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내 집 실거주 실제 거기서 했었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왜냐면 저점에서 욕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네. 항상 저점에 선점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자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국정무지고 빠그러지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다시 부동경기 안 좋아지기도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 2013년까지 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한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한 18억 까먹은 것 같아요. 앉아서 팔지도 못하고
18억?
네. 그래서 거기서 얻는 교훈이 있죠.
18억이요? 아니 얼마짜리 사셨는데 18억이 빠졌다는 거예요?
한 채만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성준님은 이제 자산이 워낙 많으셨으니까 그런 거고 저는 꼴랑 한 채 있었으니까.
아, 그 부동산도 그렇게 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네. 그 실제 본인이 어떤 실거주 내지 투자를 해보지 않는 상황, 투자를 해본 상황에서 네. 하락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사실 이 말에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정말 시세가 40% 빠진다고?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다는 거 이런 거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실거주까지 하셨다 그러니까
그쵸.
그냥 반포 같은 데가 뭐 40% 빠진다. 반포가 빠져? 반포가 빠질 수 있나?
그게 지금이니까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저 그렇게 생각돼요. 저는 그쵸. 아니 그런데가 그거... 아크로리 그냥 단지를 정해서 아크로리버 파크가 빠질까요?
빠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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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죠. 하락점
빠지는구나. 네. 나 학생 못 봐가지고. 아, 네.
빠지죠. 당연히 빠지죠.
저는 2015년부터 부동산 봤거든요. 네. 하락장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때 아까 성균님 말씀하신 그 용산 그 다 빠그러졌을 때 한남뉴타운 있잖아요. 네. 그때 한남뉴타운 3구역 실투가 2억에서 3억이었어요.
한남뉴타운 3구역 실투. 실투 2억에.
2억에서 3억 정도. 어. 그때 2000 아. 그때 형님 말씀 2011년 12년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뚜껑이 프리미엄이 2억 정도 붙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뭐 사업 시행가 안 났기 때문에 없었는데 예. 여튼 아. 내 투자 금액이 한 2억에서 3억
2억에서
정도
3억이면은 3구역에 원빌라 살 수 있었다.
예, 원빌라 살 수 있어.
와. 3억이면 원빌라 살 수.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그럴 그렇게 빠지긴 빠진다는 얘기예요?
빠져요. 빠지는 게 특히 지금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 네. 만약에 네.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네. 2018년 이전에도 그러니까 2002년부터 네. 사실 2007년까지 또 굉장히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거든요. 근데 네. 이 상승폭이 지금 최근에 3, 4년 상승폭과 비교한다면 이것도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단기에 너무 높은 상승이
너무 올랐어.
예, 나타났고 예. 특히 이 기울기가 예. 수도권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가팔라졌거든요. 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이제 매수세가 이제 들어왔었을 때는 그 수요로 인해서 상승폭을 크게 키울 수가 있지만 이게 순간 얼어붙는 거는 진짜 한순간이고 네. 그리고 특히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승기간이 길면 길수록 예. 손바뀜이 그만큼 더 많이 됐잖아요. 근데 그쵸. 이런 상황이 순간적으로 올스톱이 돼버리면 이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움직였는데 이제 하락이 나타나고 이게 네. 1년 정도 지나면 이때부터 마스터지 시작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의 매물이 던지는 가격들이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누구나 그럴 거예요. 네. 그 하락장 오기 직전에 다 팔고 싶잖아요. 솔직히. 네. 그런데 그 타이밍을 맞춰서 매도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그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내가 매수를 하는 투자할 때 항상 하락장을 염두에 두고 내가 그때 견딜 수가 있느냐 그다음에 아까 성준이 되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도 항상 매수를 할 때 매도까지 생각하거든요.
매도까지.
네. 그래도 예상을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정책이 이렇고 정권이 이렇고 네.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가보고 하는 그리고 당장 내일 하락장이 왔을 때 그럼 나는 버틸 수 있느냐 네,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저는 투자.
아니 하락장이 갑자기 내일 와요? 네. 어떻게 와요?
아까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 잠깐만 제가 궁금한 게 지금 현재 하락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몰라서 그래요.
지금 네. 그게 이제 잠깐 아까 전 잠깐 이어서 말씀드려요. 네, 네. 그 제가 두 가지를 놓쳤다 했잖아요. 첫 번째는 네. 어떻게 우리나라 최대 국책 사업이 오를 수 있겠냐. 그러니까 너무 호재를 믿고 투자했다는 거.
네네네. 네, 네.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아 이게 특히 그 국제 금융 위기로 인해서 흔들렸을 경우에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놓쳤던 부분인데 저는 이제 그때 놓치고 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 그러면 내가 네. 선점할 수 있는 타이밍과 나중에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네. 정말 감이 아닌 데이터로서 이거를 어떤 그 데이터를 만들고 이거를 네. 분석하고 이걸 기반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런 실수를 덜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저만의 이제 그 북송 테이블이라고 해서 그걸 그때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네, 네. 그 전에 이제 감으로 투자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감이 아닌 정말 시장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까? 네. 근데 실제 이 테이블에 기반을 두는 것이 보통 공급, 그다음에 수요, 거래량, 매수 심리 네 가지를 기반 두는데 네. 이거를 가지고 어떤 그 이 지표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시장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 지표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 기간은 사실 예측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제 3개월, 6개월이 넘어가기 시작해버리면 네. 그 중간중간에 어떤 정책적 변화라든지 어떤 호재 상황, 국제 어떤 변화, 거시경제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거를 정확하게 뭐 1년 뒤, 2년 뒤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3개월에서 6개월 뒤는 어떻게 됩니까?
3개월 지금
아 지금 아니 그렇게 보셨을 때 네, 네. 그 지금 3개월에서 6개월 뒤로 봤을 때는 지금 사는 게 맞는지 그런 판단을 좀 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는 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아 지금 아니에요?
네,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가 이제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네네.
대외적 요인 같은 경우에가 이제 거시경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어떤 기준금리 인상도 인상이지만
네.
이게 굉장히 빅스텝을 넘어서 자연스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면 기준금리가 인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네. 고물가, 물가가 너무 높은 이 미층 물가를 잡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미층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건데 사실상 이게 시기가 실기한 거죠. 이미 놓친 건데 사실은.
네,
놓친 걸 현재 뒤늦게 잡으려고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이제 과거 작년 지난 같은 경우에는
네.
저성장 저물가 시대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저성장 저물가다 보니까
네.
이런 저성장에 대한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물가가 저물가다 보니까
네.
어떤 은행에서 안심하고 돈을 풀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
그래서 유동장이 굉장히 풍부했던 상황인데
네.
지금은 현재 고물가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돈을 더 이상 풀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돈을 풀 수가 없는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계부채도 굉장히 증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DSR에 대한 부분도 규제를 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네.
이런 이유 때문에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줄이 현재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고
네.
또 하나는 이 어떤 그 자연재 스텝에 대한 이 무서움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 현재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네네.
어떤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국은 올해까지 최대한 해서 내년에 최대한 안정화시키겠다라고
네.
해서 계획을 세워 했지만
네.
근데 과연 이 통제 안에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오히려 내가 뭐 그 전부터 어떤 준비를 해서 내가 확실히 뭐 이 부동산 이 지역을 타겟을 하겠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현금을 들고 좀 더 시장을 관망하는 것이 좀 맞다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갈아타기를 하려고 그래도 뭔가 규제가 확 안 풀려가지고 갈아타기도 애매하고 예. 그렇죠. UJH님, 금매 잡아야죠. 뭘 기다려요. 어떻게, 이런, 지금,
그때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네. 저는 또, 그때, 예. 말씀하세요.
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 2010년에 집을 사니까, 사고 났으니까 네. 얼마나 시세가 궁금했겠어요.
예.
맨날 알아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처음 샀으니까.
처음 샀으니까. 내가, 네. 내가 내 집을 처음 샀으니까, 그것도 재건축으로 샀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그래서 내 집값이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했단 말이죠. 근데,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때 부동산을 공부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냥 제 감으로, 재건축은 신축 될 거니까 덜 떨어지겠지?
네.
그렇게 산 거거든요.
네.
근데 제 기억에 이제, 제 그때 막 중개소 소장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그때 막 잠실 쪽에 엘리트 막 입주 들어왔었고,
네네.
그 다음에 그때 막 판교 막 입주했었고,
예, 예, 예.
그 다음에 내곡, 세곡 쪽에 막 아파트 들어왔었고,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그 중개사 소장님께서 사람들 지금 그쪽 가고 있지 뭐 못하러 여기 와. 라는 말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예, 예.
즉, 그때 이제 워낙 강남 쪽 그때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게 좀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도 하락장을 예측해서 맞춰라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대응을 하는데
네.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그렇잖아요. 거래도 안 되고 사실 거래가 안 되면은 이제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는 신호라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런 상황에서 또 재밌는 게 아까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게 재개발 거래, 빌라 거래 굉장히 활발하다.
굉장히 활발하다.
굉장히 활발하다. 네. 그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들어갔다가 이게 하락장 되면 또 해 주셨던 얘기 중에
맞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빠질 때 제일 빨리 빠진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거 들어가면 지금 물리면은 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리면 심하죠. 물리면 심한데.
그러니까.
예, 예, 맞아요.
물리면 네. 아프죠.
예. 일단, 저는 부동산을 이렇게 예측을 해서 투자하는 스타일은 좀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예,
저는 예. 그 부동산이 오를지 내릴지 떨어질지를 예측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저는 항상 컨셉 자체가 사는 시점에 싸게 사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럼 이제 경매라는 방법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보통 경매보다는 일반 매매를 좀 싸게 남들보다 좀 싸게 들어가는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예측은 하지 않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네네.
2024년까지는 하락장이 없을 것 같다는 게 그냥 제 개인 생각이고
느낌이
네
그냥 제 24년까지는
네, 24년까지는 하락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네네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저는 투자자잖아요.
네.
물론 제가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뭐 그러고 있지만 저는 제 메인 잡이 투자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지금 핫한 곳이 빌라인데 그냥 일반 빌라 시장이 아니에요. 개발 가능성이 있는 빌라.
네네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쪽에 관심을 갖겠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컨셉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는 단타. 지금 확 뜨겁잖아요.
예.
그리고 어차피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으로 4년 동안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100군데.
네.
그다음에 모아타운도 100군데 해주겠다고 했다가 얼마 전에 20군데 나왔거든요. 21군데.
아, 네네네.
그럼 이 이슈는 4년 동안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들썩들썩 하거든요. 네. 왜? 썩어 빠진데 아파트 하겠다고 하니까.
아.
그래서 저는 그 4년을 좀 보고 있어요.
예.
좀 하락장이 오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서울 집값이 막 30% 40% 빠질 거라는 생각은 좀 안 들고, 그렇다면 어쨌든 절대 가격은 상당히 높고, 그러면 개발 가능성이 있는 노후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싸고 갭이 작기 때문에,
네.
저는 거기서는 수익을 좀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냥 저 개인적인 질문 할게요. 어차피 그냥. 저의 개인적인 방송이니까
개인 상담 한번
예, 네, 개인 상담 예를 들어서
상담료 있는 겁니까?
예?
상담료 있는 겁니까?
상담료 물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얘기할 때 말하고 해요. 네. 진짜 저 그냥 막 다른 사람이 궁금한 거인 척 안 하고 예, 그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투자를 듣잖아요. 그럼 이 궁금하잖아요.
뭐가 궁금?
말씀하세요.
아니, 나도 그렇다는데 지금 뭐냐면 시장 다 막힌 것 같고 막 거래도 안 되고 심지어 꼬마 빌딩도 거래량이 막 죽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해보고 싶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저는 또 나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한 20% 정도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금을 20발 정도를 딱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미 부동산 포지션이 80이 있어요. 근데 20을 가지고 또 다시 투자를 나서야 되나? 아니면 아 그냥 쉬어야 되나? 지금 그런 고민이 사실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냥 땡 현금으로 들고 있자니 굉장히 그거를 내가 언제 무슨 뭐 사고가 뭐가 터질 줄 알고 그냥 들고 있어 보라는 거예요. 사고가 터지면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금리 올라가고 뭐 이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 현금을 들고 있고 근데 반대로 이거 뭐 여기서도 올라간다고 또 지방에 그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죠. 강릉 올라가고 뭐 제주도 올라가고 뭐 이런 소리 듣다 보면은 아 그거를 또 가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현금 들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쫓아가는 거를 쪼개서라도 뭘 해야 될지. 예, 지금 같은 경우에 왜냐면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또 위대한 투자자들이 공포에 살아 막 이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에 환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이러니까 환희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때 또 뭐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 그럴 거예요. 여기서 듣고 아 이거를 내가 달려야 되나? 아니면 그냥 듣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 다음에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들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또 인플레이션이 엄청 온대요. 근데 인플레이션 온다는 게 현금같이 떨어진다는 그렇죠.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얘기 맞아요?
맞죠.
또 그러면 그거대로 나 있으면은 인플레 때문에 까먹고 안 하면은 했다가 하락장 오면 까먹고 주식에 잠깐 넣었다가 좀 줄고. 아니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고수분들은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한 거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예비비를 굉장히 강조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예비비를 강조한다.
제가 조금 전에 용산의 물건을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예비비가 없었다고 한다면
네네.
저는 그때 정말 쫄딱 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저는 둘 중 하나 판단한 거예요. 지금
네네.
파는 것이 맞을까? 견딜 것이 맞을까?
네.
일단 견디자. 그러면 견딜 수 있는 어떤 예비비가 확보가 돼야지만이
네네.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실제 지금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이미 80을 갖고 있어. 현금은 20을 갖고 있어. 근데
네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초인플레이션 시대야. 초인플레이션에서 현금가치가 떨어진다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고물가 현상이 지속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네. 사실 네. 부동산에도 이게 버블 붕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살을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80대 20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네. 저는 20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현재는 갖고 가는 것이 맞다 보고 있고
아 더 이상 뭐 하지 말고
그렇죠 다만 이제 80에 대한 부분이 네. 지금 이 80을 그대로 두는 것이 부동산 가치를 더 높게 상승시키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일부를 어떤 다른 지역이라든지 네. 아니면 다른 물건으로 바꿔서 투자를 해놓고서 다시 80을 맞추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지 저는 이걸 선택할 것 같아요.
아 지금은 갖고 있는 거를 좀 조정을 하는 때지
그쵸.
추가로 더 타는 시기는 아니다.
있죠. 이 비율이라고 한다면 네. 그게 되게 맞다 보고 있어요.
아, 이 비율이라면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성주님 제가 하고 싶은 말씀 그대로 해주셨어요. 네. 저도 만약에 20% 정도면은 그 어느 정도 나중에 혹시나 리스크에 대비해서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네.
근데 내 포트폴리오 거의 꽉 찼으면은 이번에 그 물건을 좀 조종하는 기간으로 가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분명히 핫한 시장은 있으니까.
만약에
내 현금 보유 비율이 예를 들어서 뭐 전체 자산의 예를 들어 50%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네.
말씀드렸던 그런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현금 비중이 높다면?
네, 현금 비중이 높다면 그렇다고 다 하면 안 되고 네. 저는 한 20% 정도는 예비비를 갖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저도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 예전에 이제 저는 제 어떤 부동산 멘토는 없었어요.
네네.
멘토는 없었는데 소위 말하는 그 부동산 사수라고 하죠. 사수분을 이제 법원에 다니면서
네.
경매를 할 때
네.
그때 아 저분한테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저하고 인연이 된 사수가 한 7분 정도 되겠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거의 한 자산가 한 300억 정도 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그 부동산 정리했었을 때 순 보유 자산만 300억 정도 되신 분인데 이분이 2006년도에
네.
이제 좀 그 생각을 바꿔서 국내만 있지 말고 네. 해외로 나가보자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나가냐면 중국을 나갔어요. 이분이 중국을 나갔는데 왜 그때 중국을 나갔냐면 2008년도에 네. 중국에서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올림픽의 특수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 거죠 이제는.
네.
그래가지고 가서 여기를 딱 정리를 하고 거의 2년 동안 거쳐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국에 이제 투자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일단 땅은 국가 소유잖아요.
예.
네, 국가 소유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외국인이 투자하는 환경이 굉장히 막 안 좋았었어요. 네, 안 좋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그 뭐 조선족
예.
사람들 명의를 좀 이용을 해서 이렇게 했던 거죠, 사실은.
네. 한번 돌려서.
근데 그것도 일단 잘못된 선택이었고.
예, 예, 예. 예.
그래서 돌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올림픽 투수를 누리긴 누렸는데
예.
미국발 금융이 와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게 모든 걸 영끌 하신 거예요. 현금에 대한 보유가 없이.
300억을 갖고 있는 분이.
예, 예. 그걸 나눠서 이렇게 투자를 했었는데.
예, 중국에다가.
중국에서. 그래서 영끌 한 상황에서
예.
실질적인 그걸 막을 수 있는 자금이 딱 3억만 있었으면 막을 수 있었는데
예.
그걸 못 막은 거예요. 그거를 못 막으니까 실제 갖고 있는 보유했던 물건이 이제 차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사실을 알고 이쪽 조선족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예. 명의는 자기니까.
예.
차명이니까.
차명이니까. 그래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5년 뒤 이분이 자살하셨어요.
아, 세상에.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자수성가를 하셨고 고아셨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그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 사실을 하고 난 다음에 저하고 딱 한 번 정도 그 뒤로 한 번 정도 딱 이렇게 이메일로만
네.
이야기를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한 부분이 거주된 이야기였어요. 아, 예비비를 확보해라.
예비비.
지금으로 말하면 영끌 투자가 이렇게 무섭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니 원래 상승할 때 그런 얘기 있었거든. 영끌에서 더 큰 게 더 큰 거다.
맞아요.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면 또
내가 크게 내가 살 수 있는 맥스를 사 맥스의 맥스. 너가 한계라고 생각해? 그것이 너의 한계가 아니야. 네. 나이키 정신. 네? 한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상승장에서 딱 그 뭐 한 10억 들고 30억짜리 꼬마 빌딩 보러 갔다가 어 그것은 너의 한계가 아니야. 자 신용을 한번 해볼래? 회사 대출을 한번 해볼래? 어 내가 단위 농협을 한번 가볼래? 우리 한번 신협을 가볼래? 이러면서 갑자기 한계 그 이상의 한계. 그래서 10억을 들고 50억짜리를 사는 마법. 법인을 한번 내볼래?
그래서 사실 아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재테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돈에 대한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해버리면 계속해서 그 유혹이 시달리게 되는 거고 그 유혹에서 선택했던 것이 그때 그 당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부메랑이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볼 수 있는 거죠.
저도 사실 이제 다른 전문가들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하는데 이제 저는 하락장을 되게 크게 겪었었잖아요. 성준님도 겪으셨는데 이렇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분들의 스타일을 보면 하락장을 겪어보신 분이 말하는 멘트랑 하락장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말하는 멘트가 달라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하락장을 겪어보신 분들은 제가 그때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조금 더 와닿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방향성이 그렇게 확실한 거는 상승장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 뭐 하락장인지 뭐 보합장인지 뭔지 서로 막 얘기가 많지만 말이 많잖아요. 여전히 뭐 KB는 0. 몇으로 오르고 있다 뭐 이렇게 내린다 어쩐다 뭐 거래량이 적은데 이거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뭐 말이 많지만 그만큼 의견이 분분하다는 건 이런 불투명한 시장에서 여전히 상승장 초입에 영끌 전략 나이키 전략을 쓴다는 건 지금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전략적으로 안 맞는 거죠.
지금은 안 맞는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끌한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통 상승장 초기 때는 저는 본인이 실고주의 상황을 최소화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력만 된다고 한다면 자가에서 빼서 월세로 살아라 일단. 그리고 그 있는 자금을 통해서 최대한 자산을 늘려놔라, 뿌려라. 근데 이게 상장이 어느 정도 가기 시작하면 그것들을 점점 다시 이제 아까 말한 부동산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통해 가지고 점점 똘똘한 걸 계속 갈아타게 전략을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위험해. 그렇게 진짜.
저는 이제 만약에 내가 서울이 됐든 경기도가 됐든 조금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이슈가 없는 구축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지금 갈아타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갈아타는 게 맞다고 보고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자치구를 많이 다녔어요. 저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담당 공무원분들을 만나서 저는 직접 인터뷰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분위기를 완전히 알 수가 있거든요. 다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서울시나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예전이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공급 서울의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원활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훨씬 활성화될 거라고 보지만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변화가 되지 못하는 것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그래서 입지가 뭐 압도적으로 좋으면 상관없겠지만 입지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어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슈가 없는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은 갈아타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갈아타야 된다. 지금은 뭔가 실거주를 한다 그래도 리모델링이라도 붙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 애매한 연차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왕 저도 갈아타기를 하려고 한다면 실거주자가 갈아타기를 하려고 한다면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갈아타는 것이 지금 맞는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게 방금 말씀한 것처럼 대외적 요인, 거시경제적 요건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불확실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이 상황이 안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대내적인 네. 어떤 조건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래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도심의 공급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슈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이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는 거지.
네.
어떻게 보면 애매한 연식의 아파트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선택적인 전략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네.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갈아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접수된 사연을 바탕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지금 현재 현재 스코어 2022년 6월 28일 상승장 하락장 어떻게 될지 모름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접수된 사연들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1억 5천만 원 있는 분께서 이번에 신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연 신청은요 방송 끝나고 나면 저희가 링크를 하나 남겨드리고요. 방송 중에는 여기 전화 있습니다. 010-6854-3668번 전화 주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42세 서산녀님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서산에 계시고요. 지금 서산 예천동에 계시고 현금 1억 5천 남편이랑 저랑 아들 11살 남편 45이고요 그래서 서산에 계신데 5월에 일산 후곡 4단지 전세끼고 매수 아무래도 그거 그런 것 같아요. 뭐 일기신 도시에 그렇죠.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관심이 부동산에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서산이 많이 올랐던데 계신데도 많이 올랐던데 네. 예, 현재 남편 회사가 대산의 모 화학회사 그래서 서산에 실거주 매수를 할지 아니면 25평에 지금 월세 5천에 70인데 야 이거를 해서 수도권에 하나 더 할지 이제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렇죠. 돈이 조금 있으시니까 그래서 지금 고민사항을 좀 보면요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강동구 고덕동에 전세 4억 2천에 갱신 청구권 사용하고 살던 중에 남편이 대산에 화학회사로 이직을 했고요. 몇 개월 주말 부부로 살다가 서산으로 우리 다 같이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 근데 아이가 전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서울에서 평생 살다가 다른 지역에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결심은 진짜 큰 결심을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가 이렇게라도 거주비를 줄여서 뭔가 내 집 마련을 해볼까? 아니면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 안 하다가 무방비로 노후를 맞이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이직과 서산으로의 이사가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믿고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서산 이거 된 김에 서산으로 월세로 줄여서 우리가 모은 돈 플러스 그치. 해가지고 뭔가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사를 결심을 하신 거예요. 사실 내가 서울 토박인데 거기 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전세 터닝포인트로 만들어 보려고 서산 생활에 적응하면서 일산의 후곡마을에 전세 끼고 30평 매수했습니다. 급등장해서 별로 안 올랐고 학군이 좋아 보이고 전세 수요가 꾸준하고 갭도 괜찮아서 후곡마을로 정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도 좀 보고요. 그래서 이제부터가 고민 시작인데 지금 사는 서산집이 1월 월세 만기예요. 그래서 주담대를 끼고 현재 사는 아파트를 살지 아니면 월세로 다시 계약하면서 다른 투자처를 좀 찾아가지고 수도권에다가 할지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거 뭐 투자로 보면은 이제 재개발 쪽을 볼 수도 있을 거고 서산으로 지금 실거주 해야 되는지는 또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두 분 다 좀 네. 답변을 준비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서울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이제 일부 지역들 특히 그 지역 중에 하나 서산도 포함됩니다.
네.
서산을 포함을 해서 아직까지 좀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한 곳이고 뭐 서산도 그렇고 뭐 군산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뭐 마산도 그렇고 일부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분의 이제 고민이 사실 그러면 이제 서산에 거주하고 있으니 이왕이면 또 실거주를 하면서 또 서산 지역의 매매 가격이 상승의 어떤 폭을 네. 같이 받으면서 자산 가치 좀 키워보는 것도 어떻겠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하고 아니면 수도권을 과연 진입할 수 있을지라는 이런 고민이 있는데
예.
이미 수도권은 현재 지금 일산을 매수한 네네.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수도권 지역 내에서도 뭐 일기 신도시의 어떤 그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했었을 경우에 수도권 지역 내에서 가장 핫할 수 있는 만약에 네. 핫해진다고 한다면 네네. 일기 신도시 그중에 특히 일산 지역이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투자 가치 좀 더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지역 하나를 좀 매수하는 상황에서 좀 추가로 지금 수도권을 매수를 하기에는 사실 일산의 만큼 좀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곳은 아직까지 없다고 좀 보고 있어요.
예. 일산이 지금 잘 선택한 거네요.
네네네. 그나마 제가 수도권 선택한다면 일산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서산을 바로 계약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 4월까지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증가했던 상황이고 매매가격도 거의 한 1년 반 정도 계속 좀 상승이 이어졌던 상황인데 네. 최근 들어서 서산 지역도 상승폭이 상당히 좀 감소를 하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감소한 상황인데 이게 서산뿐만 아니라 지금 상세를 유지했던 다른 지방도 다 비슷한 상황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1월을 현재 지금 계약 만료이라는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분기 정도가 되면 지방시장도 지금 추가 추경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라는 네. 부분이 어느 정도 판가름이 좀 날 수도 있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보다는 한 11월 정도 11월 정도 되면 이제 이럴 때 계약을 연장할지 아니면 갈아타기를 할지에 대한 부분을 네네.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1월 정도 됐을 때 저는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은 수도권에 움직이지 말고 일단은 스테이해라 일단 네. 홀딩해라 그리고 11월 정도 됐을 때 그때 서울을 추경 매수 다시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서산에 투자할 것인지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산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격이 단기간에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게 그리고 서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여러 호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될 수 있는 지속의 힘, 맞죠. 역 이런 걸 놓고 봤을 경우에는 그 힘이 크지는 않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거주하는 곳에 실거주를 할 것이 아니 그 투자할 것인지 대한 실거주할 것인지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서산은 그대로 월세로 살고 그 자금으로 다른 지방을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서산 일단은 월세로 하고 네네. 그리고 수도권 할지 다른 지방 할지는 한 11월 정도에 다시 한번 시장 상황을 보고 나서 네. 결정. 해도 늦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월세 사는 게 더 낫겠다. 서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서산 같은 경우는 또 급등 국면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게 급등 전이면 또 얘기가 다르지만 이미 이거 다 올라가지고 이제 지지부진한데 왜 끝난 파티에 가가지고 칵테일 달라 그러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진짜?
그 이미 파티가 끝났기 때문에 야, 어차피 지금 사나 11월까지 봤다 하나 뭐 하고 하나 다 상관이 없으니까 좀 있어 보자. 정책에 대해 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해서 뭐 풀어준다는 것도 있고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 지금 1주택인데 하나 더 사면 다주택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보고
맞아요.
좀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너무 마음 급하게 갖지 마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맞아요. 11월 네. 정도가 되면 네네. 실제 그 공급 계획에 따른 개발 계획에서 구체적인 플랜이 나타난 시점이기 때문에 네네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지역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지 단 부분도 봐야 되거든요. 네. 시점을 본다 하더라도 네. 지금보다는 좀 더 늦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푸른밤님이 갑자기 채팅이 멈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다 보니까 듣기만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수록 저희 채팅이 줄고요. 네. 밥을 먹으시면서 이제 비일 때는 하실 수 있고 이렇습니다. 네. 이게 한 시에 가까워지면 채팅이 많이 줄어요. 근데 보면은 접속해 계신 분들은 그대로 4,700번 그대로 계신데
그렇군요. 점심 시간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 예. 네. 회사원 분들의 이제 또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 어떤 게 좋을까요?
전 너무 명확해요.
명확합니다. 네. 명확한 답변.
명확한 답변.
네. 명확한 답변 듣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답변.
예. 명확한 답변.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라면 어떻게 할까? 그거 말씀드리고. 저라면 어떻게 할까?
명확한 답변. 네네.
자 일단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크고요.
아 엄청 크죠.
예,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네네.
너무나 많고 저 같은 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개발 가능성 있는 곳에 빌라를 저 같으면 살 것 같아요.
뭐 빌라를
시간 뒤로 늦출 필요도 없고요.
네네네.
지금 바로 공부를 할 것 같고 근데 단 여기가 개발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공부는 스스로 하셔야 되고 특히 이 그 썩은 빌라라고 하잖아요. 우리 보통
네네네. 썩빌
이 썩빌 시장은 이 세력들, 좀 양아치들이 좀 작업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시세 확 띄워놓고,
네.
그냥 매수자들한테 다 털고 넘어가는 그런 시장도 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걸러낼 수 있는 눈은 본인이 기르셔야 되고요.
네네. 네,
그럼 적어도 그럼 서울의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어떤 요건에 의해서 지정되는 좀, 는지 정도는 알아야겠죠. 그래야 고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신통이 뭐고 가로는 뭐고 그렇죠. 세로 주택도 있나요 그러면? 뭐 뭔지 뭘
제가 한번 만들어봐야겠어요.
모은다 그러고 뭘 뭐
신통은 뭐고 도심 공공주택은 뭐고 뭐 이런 걸 좀 알아야
그런 걸 알아야지. 예 네. 네, 맞아요.
참고로 제가 지난달에 계약한 거는 이제 개발 구역으로 확정이 된 곳인데 저는 갭 6천에 잡았거든요. 충분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충분하잖아요. 하고도 네. 남죠. 종부세 내면 되죠. 취득세 8.8% 내면 되죠.
그 종부세도 그거 공정시작가액 비율 갑자기 확 낮춰줬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사실상 이제는 종부세는 장벽이 아닙니다.
맞아요. 취득세가 네. 조금 아깝긴 하죠.
아, 그렇죠. 취득세가 좀 높긴 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1주택이시니까 그렇죠. 네, 조정 지역에 하나 사. 아, 조정지역 2주택부터는 8%네. 네, 이분은 8%로 하시겠네요. 네. A형님, 세로주택은 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바로 사과해요. 네, 그냥 바로.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 재개발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다양해졌어요. 너무 다양해졌고, 특히나 이제 지난 정권에서도 장관님 바뀔 때마다 나온 재개발들도 있고
맞아요.
이번에 시장님 바뀌면서 나온 재개발도 있고
헷갈려 죽겠어요.
무슨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너무 베스킨 라빈스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요?
제가 일단 그걸 다 얘기하려면 좀 시간이
그렇죠.
신속통합기획이 뭔지만 알려드릴게요.
신통기획이란 무엇이냐.
신통이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재개발 같은 경우는 민간, 즉 그냥 그 땅 주인들이 진행하고 있는 민간 재개발이랑
네.
그 다음에 공공이 좀 개입을 해서 하는 공공 재개발 두 개로 나뉘거든요.
네네네.
그럼 보통 우리는 대부분 다 민간 재개발을 훨씬 선호하죠.
예, 예.
공공 재개발보다는.
예.
그러면 신통은 뭐냐면 신속통합기획도 민간 재개발이에요.
네.
그런데 공공에서
네.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민간 재개발보다 속도를 좀 빠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사임당님이랑 저랑 달리기를 해요.
네.
저 앞이 꼬린 지점이에요.
네.
둘 다 민간 재개발인데
네.
공공 입장에서는 신사임당님의 속도를 좀 빨리 내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바람의 저항을 덜 받는 옷을 입히고
네.
운동화에다가 막 터보 엔진을 달아서 신키고
네.
그러면 신사임당님 저보다 빠르실
빨리
거거든요.
빨리 가겠죠.
그 옷. 그 신발이 신속통합계획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에 대한 네. 영역은 그대로 남아있고 공공이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네.
옷을 입힌다.
네.
어떤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켜준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를 하는 거예요.
살인충동님. 닉네임 살인충동님께서 부동산 너무 복잡해서 폭파시켜버리고 싶어요. 아 이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유튜브 채널 있습니다. 그 정우열 선생님의 저희 자주 나오시는 정신과 정우열 선생님 나오시거든요. 그 정우열 선생님이 마음 다스리는 법 이런 거 방송하시니까 그 가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닉네임부터 거의
무섭네요. 네,
신사님 달리기 엄청 못해. 맞습니다. 저 달리기 진짜 못해. 근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거나 그 사업 시행이나 이런 거 그 한 번 넘어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거 빨리 해줘야 돼요.
예, 사업 시행인가 이런 거를 그냥 빠바박 가준다는 거잖아요.
실제 그렇게 지금 각 자치구에서는 그렇게 해주려고
네.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고 돈을 벌 수 있어요? 그 저희가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 좀 약간 선입관 같은 게 생긴 게 지난 정권이 지나면서 뭔가 재개발은 지정 안 된 데에 내가 들어갔다가 이게 지정되면 청산당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청산은 아니고 이제 뭐 네네. 모아 같은 경우는 올해 8월 4일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조합은 지위양도가 안 된다 해서 사고 못 팔게 돼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이 나게 되면 또 사고 못 팔게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이렇게 초기 재개발 시장에서는 나중에 이게 아파트가 지어져서 분담금을 얼마 낼지를 지금 예상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없죠.
그건 뭐 알 수도 없는 거고.
특히 뭐 지금같이 뭐 공사비 때문에 짓고 그렇죠. 있는 것도 멈추는 이런 구간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예상하는 건 아무 의미 없고 그냥 팁 하나만 딱 드리면
네.
이제 강의 시간에 알려드린 팁 하나만
꿀팁입니다.
네. 그러면 이 초기 완전 극초기 시장 가서 얘 가치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막다른 골목 끝에 있는 반지하의 가격이 다를 거고 네. 뭐 도로변에 있는 저는 인근에 있는 신속통합 기획이 아닌 인근에 있는 민간 재개발 사업지의 지분 가격 갖고 그 투자 가치를 판단해요.
지분 가격.
네, 그거 갖고 합니다.
공시지가를
보는. 아니요. 평당 얼마 이렇게.
평당가를
그걸 갖고 저는 이 초기 이 신속통합 기획의 가치,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 없다를 네. 그거를 비교로 해서 판단을 하는 로직을 이번에 또 하나 만들었죠.
아니 그러면 이거를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이 아직 안 나왔어요. 신통기획이 뭔지는 알겠어요. 그 신통기획이 뭔가 이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가지고 속도를 내주는 거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지위양도가 안 되는데 내가 만약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나중에 지위양도 안 되면 나중에 지어지고 팔면 되죠.
그렇죠. 지어지고, 네, 팔면,
지어지고 팔면 되지. 예, 네, 그렇죠. 근데 그 뭐야 조합원 같은 경우는 실거주 요건이 없나요?
어디
지어지고 나서 없죠. 실거주 요건이 없죠.
없죠.
예.
네.
그 실거주 요건이 없다고 하면 지어지고 나서 파는 거 그건 어차피 시간을 보고 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내가 재개발에 접근을 한다.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이런 수준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똑똑똑 부동산 저 재개발 투자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 그러면 안 되죠.
아 그러면 안 돼요? 아 이거 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나 가가지고 똑똑똑 뚫으려고 그랬는데 일단 다,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재개발은 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책을 시중에 나와 있는 제가 또 책도 쓰지 않았습니까? 로또
책
재개발.
쓰셨어요?
예, 로또 재개발은 책 있으니까. 예,
잠시만요. 예. 로또 검색해 볼게요.
책이 나온 작년 9월에 나왔는데 로또. 지금도 아니 ROTTO로 쓰셔야 돼요.
로또 재개발. 예.
친절한 고수입니다. 요겁니다. 예.
아, 이건가요?
예.
한번 화면 보여 주세요. 아, 이겁니다. 친절한 고수의 로또 재개발.
예.
이거 작업한 건가요? 10점인데. 어떻게 10점일 수 있지?
아, 글쎄요. 저는 네. 작업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네요. 북극성전이 강력 추천.
아, 예. 예. 이게 제가 좀 다르게 썼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보다 뛰어나다라고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아니, HSBC 다니셨어요?
예. 네. 은행.
와, 대박. 대박.
왜요? 은행이랑 카드사에 좀 다녔습니다.
예. 예.
아, 예. 금융권에서 한 20년.
그만 두셨어요? HSBC? 스탠다드 차타드?
그만 두고 저 여기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회사를 그만 두고 현대차,
KT.
현대차, KT 이런 데 다니시다가 그만 왜 그만 두셨지?
저 지금이 훨씬 행복한데.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나중에 뭐 저희 따로 인터뷰를 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깨달은 것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예.
그러셔도 되고.
예. 근데 이걸 처음에 시작한다 그러면 이걸 먼저 읽어봐야 된다. 로또 재개발.
네, 책
예.
읽어보셔도 되고 이제 다음 네네. 주 금요일 날
네.
제가 그 정규 강의 오픈하거든요. 북극성 부동산 재테크에서 거기 들어오시면 인생을 바꿔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너무 과했나요?
예. 흥부님 똑똑하신 분이네요. 이렇게 또 채팅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신통기획에서 좀 더 네. 저도 이제 좀 쉬운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그 재개발, 재건축 이런 네. 도심재생 같은 경우에는
네.
생명의 속도예요, 속도.
아,
네, 그러니까 속도. 속도가 빨리 진행이 돼야지 어떻게 보면 수요가 몰리고 수요가 몰려야지만이
네.
그게 가치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속도를 빨리 해주겠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 두 번째는 이것도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네네.
속도가 빠르면 다른 재개발 재건축 되는 단지에 비해서 이게 먼저 새 아파트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 지금 정책적인 방향이 일단 250만 원 공급을 임기 내 하겠다고 하는 거 실제 들어오는 것은 2020년대 하반기 때
네.
이때나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네.
이게 신속 어떤 신통 계획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다른 재건축 물건이 들어오는 또 재개발 물건이 네. 들어오는 그 시점보다는 먼저 선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선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만약 이게 재개발 같은 물건 같은 경우에도 또 재개발 재건축도 그렇고
네.
그 물량이 집중된 시기에 들어와 버리면 힘을 못 쓴 반면에
네, 네, 네.
먼저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관심도가 여기에 먼저 쏠리게 되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추후에 들어오는 물량들에 인해서 기존에 들어왔던 것들의 가치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네.
이런 관점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 신통 기획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을
네.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저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분은 좀 급한 분이 계셔가지고, 요거까지만 좀 하고, 저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58세시고요. 로라 엄마입니다. 로라야 엄마한테 잘해라. 진짜. 로라님이 저랑 뭐 저희 또래일 것 같은데 하여튼 로라 엄마입니다. 58세시고요. 21년 2월에 송도 얘기예요. 송도. 그래서 인천 지금 인천 송도 이쪽에 관심도가 엄청 높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한번 얘기를 다뤄야 될 것 같아가지고 2021년 2월에 인천 송도 연수구 109 34평 아파트를 5억 전세 끼고요. 6억 7천에 갭 1억 7천에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내년 23년 2월이면 만기가 오는데 유튜브만 틀었다 하면 입주 물량이 역대급이다. 40% 폭락한다. 반토막 난다. 이런 소리 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힘겹습니다. 부산에 소형 저가 아파트 거주하면서 전부터 갖고 있던 촌에 있는 작은 빌라 이런 거는 자산 가치도 없는 거라 인천이 이게 잘못될까? 너무 노심초사됩니다. 급매로 팔까요? 어떡할까요? 현재 급매는 동일 아파트 중층이 9억 5천에 나와 있어요. 거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고층이라 좀 싸게 2천 빼가지고 9억 3천에 내면 조건은 안 나쁠 것 같은데 이거를 팔까요? 저는 지방에서 혼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간에 사느라 눈꽃 틀 데 없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지도 못하다가 벼락거지가 돼버린 상황을 2020년에 알고 송도를 산 거예요. 그래서 노후를 걱정해서 그간의 극빈한 생활을 버티며 안 먹고 안 입고 평생 모은 겨우겨우 모은 돈입니다. 이런 생명줄 같은 돈을 송도에다가 쏟아 넣었습니다. 누구나 자산은 힘들게 모았다고 얘기하겠지만 저로서는 하늘 아래 이것 말고는 더더욱 기댈 곳이 없다 보니 걱정에 폭이 남달라 매일매일이 심장이 힘겹습니다. 이거를 보고 제가 이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송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굉장히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사안을 보니까 그 예. 절박함이 굉장히 좀 사연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네네네네. 하고 그런데 저는 뭐 좀 팩트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기본적으로 뭐 인천 송도라고 한다면 뭐 인천 지역 내에서도 뭐 가장 입지가 뛰어난 그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한 곳이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임 확실합니다. 네, 확실한데 네. 지금 현재 송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거래량이 많이 좀 굉장히 죽어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가격도 좀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실제 제가 그 말씀드렸던 보수주 테이블 데이터를 돌려본다 하더라도 네, 여기는 네. 매도를 해야 되는 현재 지금
네,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그널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유를 하면 할수록 가치가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네. 그런 모습 보고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이 지역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분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주 물량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해가지고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2023년 같은 경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7,700세대가 들어오고요.
7,700세대?
예, 그 7,700세대인데 이 연수구를 기준으로 해서 7,700세대인데 이 연수구 내에서 연별 수요량이 2,000세대가 안 돼요, 채가. 네. 채 2,000세대가 안 돼요. 그러면 거의 4배에 가까운 과잉 공급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네네. 거죠. 그렇다고 해서 2024년, 2025년 공급량이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5,400세대, 네. 그 다음에 2025년 같은 경우에는 또 3,800세대 들어오거든요. 2025년까지는 연별 평균 수량보다는 다 높게 공급량이 나타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보다도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보고 있어요. 또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송도의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죠. 송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딱 절 또 이렇게 욕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아 어떡해. 아 이거 어떡해요. 이거 빨리 팔아야겠네 이거.
작년에 기억나시죠? 대구에. 네. 대구 10월 정도 해가지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빨리 팔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네. 팔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분 네.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약 2년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2년이 안 됐구나.
예, 2021년 2월에 현재 매수를 했기 예, 때문에 예, 예. 2년이 안 된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양도 차익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6,700에 6억 7천에 네. 매수를 해서 9억 3천에 만약 매도가 된다 한다면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대략 한 차익이 한 2억 6천 정도 네. 네, 2억 6천 정도 되는데 근데 실질적인 어떤 이거는 어떤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 네. 그냥 단순 계산으로 놓고 본다 했을 경우에 네, 네. 한 2억 6천을 현재 지금 60% 양도세를 맞아야 되잖아요.
60%죠.
예. 네, 그러면 세금만 1억 5천 정도? 물론 1억 5천 이하가 나올 겁니다. 예, 예. 1억 5천 정도라고 감안했을 때 예. 이분 선택 둘 중 하나예요. 그러면 내가 아 그러면 내가 지금 1억 5천을 팔고 1억 5천으로 이 물건을 팔고 예. 현금을 보유를 해서 예. 나중에 다른 또 물건으로 갈아탈지 아니면 이 사람이 아주 이제 하락장이 아무래도 저는 이런 시점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래도 네. 2025년까지는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하락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그때까지 버티는지 네 버틴다고 했을 때 1억 5천 이상의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네. 이분한테 리스크가 이제 더 커지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상승 그 하락폭이 적고 뭐 1년 내 집 1년 반 안에 반등이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보유하는 게 맞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단기간에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네.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더 크기 때문에 1억 5천의 양도소득세를 낸다 하더라도 근데 매도를 해서 현금을 보유를 갖고 아니, 있는 것이
60% 근데 60%잖아요
맞아요. 66%죠, 정말. 아,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뭐 할 말은 없고요. 아, 마음 아프죠. 사실 마음은 아픈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진짜. 그렇다고 이분이 세를 높게 뽑아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게 그렇다고 역전세 나오기 딱이에요, 지금. 공급이 나온다니까. 그렇다고 이게 송도니까 이게 무슨 제 그 얘기했던 리모델링이라든지 지금 돌고 있는 메타에 맞는 그 아파트도 아닐 거고.
그렇죠. 근데에서 뭐 실거주에서 뭐 일가구 1주택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한도 안 되고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미 하락장이 지금 2025년 끝날 때쯤 됐었을 때만 조건이 갖춰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에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 아니죠. 상생 임대인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상생 임대인을 하는데 네. 지금부터 한다 하더라도 네. 앞으로 지금 내년 내후년 입주 물량이 가격이 떨어지는데 네. 상생 임대로 해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줄 시점에는 이미 가격이 떨어진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떨어지는 게 1억 5천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아유,
그래서 되지? 이분이 매수한 시점이 너무 아쉬운 거죠, 사실은.
아니, 그 사실 그 투자는 해서 오르긴 올랐는데 문제가 그거네요. 세율이 너무 높아. 60% 세율을.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게 세율만 아니었어도 내가 뭐 얼마든 깎아가지고 지금 팔고 다시 해도 되는데
단기 양도에 대한 세금이 무섭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분이 뭐 기댈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그래도 양도세를 냈다는 것은 차익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손실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이것을 더 키울 수 있는 자산 그리고 그 시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보유를 계속 하는 것보다는 더 저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가격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
산 가격?
네, 6억 7천까지.
저는 6억 7천 정도까지도 상황에 따라서는 2025년 정도 됐을 때는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송도는 일단은 만약에 팔지 않고 보유를 해둔다고 한다면 네. 그 이상의 반등 속도 굉장히 빠를 수 있는 입지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 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공급 물량이라는 이런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건데 네. 내가 피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거를 내가 그 3년 4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네, 네.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의 어떤 조건 수치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매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때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네.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양도 차익이 발생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송도 지역을 장기로 내가 보유를 하겠다 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매도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10년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둘 중 하나죠. 단기로 봐야 되냐 장기로 봐야 되냐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좀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인천 질문 받을 때마다 사실 계속 마음속으로 갈등해요.
예.
발언 잘못하면 또 욕먹으니까. 근데
예.
저도 북극성주님과 스탠스는 크게 다르지 않고요. 예, 예. 전 다르지 않고 근데 일단 송도라는 지역 자체가 워낙 좋고 저 하락장 5년 겪었잖아요.
예.
그 마인드로 하시던가
예.
저 같으면은 저는 어차피 재개발 좋아하니까 예. 서울 재개발 쪽에 매수를 해서 잔금을 길게 빼고 요거 잔금을 이렇게 길게 뺄 수 있는 물건들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요것도 이제 잔금을 좀 길게 뺄 수 있잖아요. 내년 2월로.
그렇게 해서 저 같으면은 지금 서울 민간 재개발 쪽도 가격이 조금 조정돼서 만약에 이거를 뭐 기본세율로 털 수 있다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좀 있으니까 저 네. 같으면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거주가 아니라 일단 투자로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나면 의미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세금을 내더라도 이익을 내고 나오고 더 좋은 매물로 갈아타는 게 좋은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게 맞죠.
저도 네.
그게 맞죠.
일단 금매로라도 팔고 거기에 돈 못 보태가지고 그걸 가지고 더 베스트한 입지로 가야 되니까 매물 내놓고 공부해야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물 일단은 매도를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결정했으면 매물을 네. 내놔야죠.
이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네. 뭐냐면 전세 5억 껴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매를 해서 9억 3천에 뭐 세금 내고 나면은
근데 사실 이거 60 네. 프로 내면서 팔기 정말 쉽지 않아요.
그죠.
이거 결정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3자는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하지만 네. 당사자가 되면
세금의 60% 못, 이분이 그러면 언제죠? 이게 만료가 되는 게 21년 2월이니까 내년
2월이죠.
내년 2월이네.
그러니까 지금 한 8개월 남았어요. 네. 그럼 잔금 뺄 수 있거든요. 그 정도면 중개사랑 잘 얘기. 제가 잔금 빼.
잔금을 길게.
잔금 빼가지고 지금 계약하고 뒤에 잔금 빼면 되니까.
계약금을 지금 받아라. 금매로 네, 한 네, 네. 그냥 솔직히 한 1억 싸게 해도 되겠다. 그러면
그렇죠.
세금 그럼, 생각하면
그렇죠.
초금매로 해서 잔금을 8개월짜리로 빼가지고 해서 중간에 중도금 받아버리고
그렇죠. 중도금 불안하니까
네, 네.
중도금 좀 받고 이제 네. 그걸 가지고 더 나은 곳에 투자를 하면 괜찮겠죠.
근데 만약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6억 3천으로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 보고 있고 예. 왜냐하면 중층이 6억 5천인데 6억 3천은 예. 거의 뭐 금매 정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가격
그러니까 아니 그 금매로 해가지고
그렇죠 하려고 한다면
예.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8억 8천에 떨어라
네.
그렇게 하면 그 털 수 있겠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지.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분이 투자 좀 해본 분이면 그냥 하는데
그렇죠. 네 맞아요.
오히려
근데 이분이 없기 때문에
네. 이분이 고층이라고
고층이에요 고층 네.
그렇죠 중층이 9억 5천에 나와 있는데 네. 자기는 이제 고층이면 9억 3천에 내면 팔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8억 9천 5백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숫자만 8로 바꿔줘도 느낌 다르거든요.
느낌 다르죠.
네. 저는 10억짜리는 팔 때 항상 9억 9천 8백 이렇게 팔거든요.
아 역시
그러면은 느낌이 한 200만 원인데 파는 사람은 와 금매 대박이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뭐 이마트 같은 데 가면 3만 9천 9백 원
한 가지 좀 그 팁을 드린다면 네. 제가 매도에 대한 팁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부동산 중개사한테 매물 내놓고 대신 이제 나오는 물건 중에 중층이 예를 들어서 9억 5천인데 가장 저렴한 물건이야.
네, 네, 네.
나는 고층의 물건인데 그러면 나는 9억 4천에 일단은 내 의사가 있는데 대신 네이버 매물에는 등재하지 말아라.
아 네이버 매물에 올리지 말아라.
올리지 말고 오는 손님한테만 오픈해라. 왜냐면 네이버 매물 등재해버리면 네. 또 9억 4천 보고 또 누군가 또 9억 3천에도 내놓는다고 이렇게.
아 매물 내려가니까.
네. 네. 근데 일단은 오는 손님이 있다는 가정을 위해 지금 현재 지금 거래가 없다고 하기 거래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거래는 그래도 완전히 끊긴 건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도 고층에 대한 자신을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온 손님한테 일단 오픈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추가로 조정하는 것이 훨씬 더 뭐 빨리 팔리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9억 4천에 예. 했는데 9억 3천까지 해주겠다 이러면 빨리 파는 거지. 다 돌려가지고 네이버에 다 등재해가지고
네.
9억 5천보다 9억 3천짜리가 좀 낮은 매물이 있다 라고 예. 한다면 더 급하게 팔아야 하는 사람들의 물건이 또 낮게 매물로 인해서
네.
내 물건이 늦게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쓰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
올리지 마라.
아이디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올리지 마라. 이거를 매물을 네이버에 올리면 그것 때문에 호가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올리지 말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이거를 빠져나오는 것 빠져나오신 다음에 다른 걸로 이제 가는 그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 잔금을 길게 잡아놨으니까 그 사이에 부동산 스터디도 또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갈아타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걸 갈아탈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대책 없이 파는 것도 사실 되게 위험한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갈아타기를 네. 안 하실 거면 저는 매도 반대인데 저는 네. 하나 조금 의문 드는 게 이분의 이렇게 쓰신 이 내용들을 보면 네. 좀 이렇게 많이 흔들리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장이 오더라도 이렇게 버텨내고 그거를 좀 이렇게 하기에
네네.
그 정도까지 멘탈이
왜냐면 지금 너무 심장이 힘겹다고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 단어들을 보면
예.
아, 이게 잘못하면 진짜 그 하락의 끝에서 털지 않을까 그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제가 큰 결심을 할게요.
네.
제가 그 이 로라 엄마님 있잖아요. 이분 네. 핸드폰 번호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네.
제가 그 진행하는 투자 기본반
아.
강의를 제가 무료로 듣게 해드릴게요.
와,
아, 이분한테. 좋네요.
와,
네,
너무 좋네요. 해서
와, 그래서 와 그 해서 자리도 없는데 그거는.
아,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인연이 아. 되면 이분은 제가 따로 어차피 저희가 뭐 나중에 디플도 하고 예. 그다음에 같이 또 소통하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 말씀드려가지고,
네.
저 이 사연이 진짜. 저를 많이 어떻게 감동을 주고 올리는 아, 것 같아요.
네,
제가 꼭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분은.
네. 아, 그럴까요? 아, 좋네요. 그 뭐야 여기 오늘 보신 분들 5천 분 정도 계시는데요. 이분들 어디 뭐 송도 가가지고 누가 봐 나은 거 그거 어쩌고 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끼리 보고 그냥 땡. 그리고 예. 그 송도 뭐 안 좋니 어쩌니 이런 얘기하지 말고 예 그냥 그러니까 송도 좋다고 올려야 돼. 아니, 하여튼 지금 인천이 너무 그 사연이 많이 와요. 인천 사연이 맞아요. 인천이 진짜 그런 것 같아.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 뭐 저기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도 또 오시죠?
네, 네.
와요. 네. 그래 당분간은 또 저희가 잘 사는 형부 님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에도 잘 맞아요. 시장 상황과 잘 사는 형부 님의 이 전공과 너무 그게 또 잘 맞아 가지고 왜냐면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다시 기존 주택들을 허물고 공급하는 것이 지금의 대세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또 잘 맞춰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이제 그 밑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신청 있으신 분들은 그 들어와서 신청하시면 돼요. 예.
좀 사연 신청 많이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 네네. 특히 이제 흥분이 오셨기 때문에 재개발 관련해서 네. 많이 남겨주시면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실거주 사연만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실거주 사연만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투자, 다주택자, 뭐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 뭐 여러 가지
상가
뭐
빌딩도 가능합니다.
네, 상가 빌딩, 부동산 관련된 모든 고민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진짜로 그 대놓고 뭔가 이미지 안 챙기고 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 저도 이제 네. 다음부터는 이미지 버리고 올려요.
아, 예, 제가 그거 하고, 예, 네. 네, 그거는 두 분 워낙 또 선한 영향력 하시고 제가 보면 흰색 있고 딱 악마색 있고 그래서 제가 악한 영향력 하고요. 두 분 선한 영향력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잘 중화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